설교 말씀에 앞서서 동영상을 하나 상영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참고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초등학생들을 수준을 감안해서 보여드리는 만화 동영상입니다. 우리 성탄 동영상인데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조금 더 이쪽으로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혜정 선생님이 좀 이쪽으로 좀 은우? 은우? 이쪽으로? 좀 이쪽으로 더. 선영이 더. 네, 우리 한번 다 같이 감상하시겠습니다. 더 보고 싶으시죠? 유튜브에서 얼마든지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가 하이라이트고요. 우리 뭔가 메시지가 전해졌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예수님 기다리는 사람들이 따로 있었죠? 누구였죠? 어린이들이었죠? 어른들은 길거리에서 어떻게 하고 있었나요? 흥청망청하고 있었죠? 예수님 알아봤나요? 못 알아봤나요? 못 알아봤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저렇게 갑자기 나타나시면 우리가 알아볼 수 있을까요? 예, 알아볼 수 있어요. 그럼 항상 기다리고 있으면 알아볼 수 있죠. 근데 우리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을 항상 놓치고 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도 알아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잠이 든 한이 있었더라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과 기다림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성탄절 예배를 맞으면서 우리가 정말 늘상 생각하는 것이지만 다시 새롭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뭔가 우리가 스스로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것, 그러나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그것을 우리에게 해주기 원해서 오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어떤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해주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 교리적으로 잘 훈련받았기 때문에 죄 사함을 위함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맞습니다. 그 말씀 맞는데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이유가 뭐죠? 그것이 뭐죠? 죄를 사해 주시는 목적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참 사랑을 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이것 말고는 우리에게 더 큰 목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랑을 우리에게 채우시고 또 그 사랑을 우리 세상에 가득 채우시기 위함이에요. 물론 이것은 죄사함을 포함합니다. 왜냐하면 죄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한 사랑으로 참사랑으로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어를 꼭 보시지 않아도 되는 분들은 스크린을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위해서 한 것이니까 저를 좀 많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 또 사랑을 받지도 못한다라는 것, 바로 거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정말 우리에게는 사랑할 수 없고 사랑받지 못하는 이유가 참 많아요. 그 이유를 열거하자면 한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를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려본다면 의심, 의심하는데 사랑할 수 있을까요? 또 오해하는 가운데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물론 오해하는 사람은 자기가 오해하고 있는지 모르죠. 또 디스토션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이거는 생각과 또 인격의 뒤틀림,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정의가 이런 뒤틀림이라는 그런 한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불안, anxiety라고 하죠. 그 다음에 fear, shamefulness, 수치. 자, 내가 막 내 자신이 부끄러워요. 그런데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게 되지 못합니다. 내 자신 안에 문제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이런 거의 모든 문제들은 다 내 안에 있는 문제들입니다. 밖에 문제가 있어서 내가 사랑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내 안에 이런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 그것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정의를 내릴 때 사랑은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나 다른 사람들의 태도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해주는가에 대한 반응이 아닙니다. 사랑은 내가 그렇게 하는 리액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 자체가 사랑으로서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나를 통해서 나의 밖으로 내 안에 채워진 사랑이 흘러나가야 그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손희용 목사님께서 정말 늘 즐겨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노래는 불러야 노래고 사랑은 해야 사랑이다. 정말로 사랑은 해야, 행해야 사랑이지 내 마음속에만 이렇게 조금 자리 잡고 있고 뭔가 애틋한 마음, 뭔가 좀 이렇게 호기심 있는 마음 그런 거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나는 사랑이 있는 사람이야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절대적으로 우리가 이 부분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내 속에 두려움과 불안과 수치와 그리고 의심과 오해와 뒤틀림 이런 것들이 있는 한에는 사랑은 불가능한 주제입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그런 불가능한 그것을 깨닫고 그냥 이 자리를 떠난다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게 사랑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 위해서 또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우시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이 방법에 대한 것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방법은 무엇이었죠? 예수님은 먼저 그분 안에 두려움이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뒤틀림이라든지 그런 어떤 수치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으셨어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와 너무나도 다른 것입니다. 채연. 이름을 불러도 못 듣는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여기 목사님 좀 봐요. 여기 목사님 좀 보세요. 은우? 여기 보세요. 여기. 여기 봐. 목사님 뭐 외모는 별로 출중하지 않지만 그래도 봐요. 꼭 보고 있어야 돼. 목사님 보고 있어야 돼. 예배 시간에는. 그렇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그 다음에 어떤 상황으로 자신을 보여주셨나요? 물론 이거 다 좋은 건 아닙니다. 굉장히 직접적이셨습니다. 우리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이렇게 보게 되면 그러면 예수님이 거기서 돌려서 말씀하시지 않죠. 굉장히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반대하는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하신 거 그 사람들에게만 그런 것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 굉장히 정직하게 디렉트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사랑의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어떤 사람도 컨트롤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조종하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사랑하도록 만들어내는 그런 조종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자발적으로 사랑하게 도우시는 것이었고 또 그 사람이 사랑받을 때도 이렇게 하는 것, 이렇게 할 때는 당신이 사랑받는 것이야 라고 이렇게 강압적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사랑받는 그 느낌을 정말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늘 도우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에 방해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의 방해가 되는 것은 우리에게 다양하고 교묘한 그런 측면으로 많이 들어있는 컨트롤 이슈들입니다. 컨트롤 이슈들. 컨트롤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컨트롤은 내 스탠다드, 나의 기준과 또 내 삶의 방식에 만족이 되게 하기 위해서 또는 그 만족에 도달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종하는 것은 얼마든지 선하게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선하게 하는 그 조종조차도 사랑에는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종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것 얼마나 훌륭한 사랑의 터득인지 알 수 없습니다. 무엇으로 컨트롤하나요? 사람들을 보통 말로 할 수 있겠죠. 우리 흔히 엄마 아빠들이 하는 잔소리, 그죠? 잔소리로 조종합니다. 또 성질을 와락 내면은 그 상황이 성질 내는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조종이 되죠. 그래서 어느 정도 성질 내는 사람에 의해서 그게 이제 만족이 되는 그런 그 편파적인 그런 그 흐름이 생기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을 안 함으로써도 그 상황을 조종합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죠. 너는 얘기해. 나는 말하기 싫어. 딱 이것이죠. 그러면은 그 분위기가 뭔가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갈 것 같으니까 그런 것이죠. 어떤 사람은 실력으로 조종합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로 조종합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은사로도 조종합니다. 내게 있는 은사 발휘하다면 지금 안 되는 거지? 그지? 맞지? 어떻게 해야 되지 나한테? 이런 식이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사랑은 이런 컨트롤하는 사랑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나아가서는 너 잘 되게 하려고 너 잘 성공하게 하기 위해서 너 조종하는 것이야. 뭐 그렇게 솔직하게 말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진정한 사랑에 이르는 길은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남들을 조종하는 것을 멈출 수 있을까요? 어떻게 멈출 수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 안에서 절대로 스스로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지 않고는 절대로 배울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 이러한 분명한 자각이 있으셔야 합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 그거 거짓일 가능성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배우는 것, 그것이 정말 사랑을 배울 수 있는 유일하고도 최고의 길인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 기억나시죠? 또 탕자의 비유라고도 알려져 있죠. 자, 기다리는 아버지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죠? 아버지의 사랑을 배웁니다. 자, 아들이 집을 떠나갔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이 아들을 컨트롤했나요? 안 했습니다. 정말 넋이 나가듯이 가슴 앓이를 하면서도 그 아들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것, 그것이 사랑의 정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럴 때 야단치거나 또는 그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억지로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가 이미 아버지에게로 온 이상 너는 나의 최고의 아들이야, 그것을 표현해 주시기 위해서 최고의 것으로 베풀어 주셨죠.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세요. 이 사랑을 우리가 정말로 만나고 그리고 이 사랑을 배우기를 원하느냐에 우리가 사랑을 배우느냐 마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성경을 보고 사랑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내 삶 속에서 만나고 그리고 그 사랑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한 사랑에 이를 수 없습니다. 내 사랑의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고 그 사랑에 지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예수님 안으로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당신의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하시지 않았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그 사랑을 그대로 자신의 대상들에게 쏟아 부어주시려는 그 사랑의 행위를 하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떻게 사랑했는가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고 그것으로만 우리는 진정한 사랑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분은 우리에게 멸시받았고 그리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기까지 했죠. 자,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합당하게 여기셔서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가 이제 문제입니다. 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셨죠? 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어준 것 맞지? 나는 죄 없는 자였어. 하나님이 지금 입증하셨지? 나는 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죄를 위해서 죽었어.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서로 사랑해야 하고 또 나의 사랑을 받아야 하고 나를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사랑을 강요하셨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시고 난 후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강요하시지 않습니다. 사랑은 우리가 먼저 배우려고 애써야 하고 그리고 채우려고 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헌신해야 하고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만날 때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라는 삶의 경험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사랑에 이르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믿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것을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 가장 먼저 멈춰야 할 것은 뭐냐면은 criticize, 비판하는 것입니다. 평가하고 정죄하고 자기 나름대로 옳고 그름을 따지고 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일 나쁜 것입니다. 이것으로부터 모든 가십이 일어나고 이것으로부터 모든 상황이 뒤틀리기 시작하고 이것으로부터 사람을 혐오하고 미워하고 분리되는 일까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마음은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다고 배웠는데요. 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멈춰야 합니다. 이것을 멈추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배우는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뭐 우리가 멘탈 트레이닝을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어떤 윤리적인 향상이 있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우리가 싫어하던 좋아하던 또는 뭐 나쁘게 생각하던 또는 굉장히 유익하다고 생각하던 그 모든 대상들을 구체적인 대상을 내 품에 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지 않고는 이 사랑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냥 품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인데요. 굉장히 쉬운 일이죠. 근데 우리가 이 쉬운 일을 많이 삶의 시간을 할당해서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참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배우라고 가장 쉬운 길을 열어주셨는데 우리는 가장 어렵게 생각하고 답답하게 생각하고 애매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사랑이 안 된다고 푸념합니다.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난 왜 사랑을 못하는 사람이지? 이렇게 또 자신에 대해서 또 자책하고 비판하죠. 이것이 우리에게 안타까운 현실인 것입니다. 이것을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때까지입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져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체험할 때까지 우리는 이 일을 게을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번 경험했다고 우리 인생이 확 바뀌어버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뭐 용수철이 튀어오르듯이 우리 그 아까 말씀드린 죄의 증상들이 막 튀어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 정말 하나님 앞에 제1우선순위로 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가장 쉽고 최선의 길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만나면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럼 내게 내 마음속에 평강의 질서가 자리 잡히게 돼요. 피스풀해진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 나 혼자 있기 때문에 피스풀한 것이 아니고 다른 어떤 사람이 좀 나를 다소 괴롭히고 그리고 나를 좀 이렇게 어노이한다 그러죠? 어노이. 이게 좀 구질구질하게 굴어도 그래도 내 자신의 평강이 깨어지지 않는 그 단계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만나는 대상에게 내 안으로부터 자동적으로 흘러나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랑은 그래서 우리가 결단이 필요하고 몸으로 행하는 것이지만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만나버리기만 하면 이것은 우리에게는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의 새로운 세계가 우리 현실 속에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아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정말 한번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로 하여금 곡해하지 않고 왜곡하지 않고 사랑을 그대로 잘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은 컨트롤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쉐어하는 것입니다. 내게서 넘쳐나는 것으로 쉐어하는 것입니다. Love is not to control but to share.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